이 지역에서 어제 단도박 본을 마치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차도 다 달려오신 이해원 선교사님 소개입니다.
산호세 지역 중독 문제 가족 여러분, 그리고 뉴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9년도부터 14년째 한인 중독 증 회복 성지들을 섬기고 있는 이해왕 선교사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청소년 중독 예방과 치유 주제로 강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가정 또는 주위 사람에게 중독 예방 및 회복 안내를 하시기 위해서는 중독의 위험과 그 실상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의 모든 중독에서 한인 중독자 비율은 미국인들보다 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주요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합니다. All or nothing 같은 성격이 있고 대가족적에서 오는 enabling, 중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가정문화 때문에 그게 사랑이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알코올 중독자 1,800만, 마약 남환자 1,200만, 도박 중독자 1,000만 명, 그리고 인터넷 중독자 800만 명으로 이들 네 가지 주요 중독자 수는 한국의 전체 인구에 해당되는 4,8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미국 3억 500만 인구의 15.8%가 이 네 가지 중독자들입니다. 한국에는 알코올 중독자 400만, 마약 남용자 100만, 도박 중독자 350만, 인터넷 중독자 800만 명으로 이들 네 가지 주요 중독자들 문제는 1,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요새는 5천만 명이라고 하죠. 약 26%나 됩니다. 미주 한인 인구를 2010년도 센서에서 170만 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어떤 분은 200만 명으로 보지만 170만 명을 볼 때 여기에 우리는 한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높은 중독자 비율 26%가 아니라 미국의 15.8%만 적용해도 미주 한인 중에서 약 26만 명이 여러 곳에서 지금 중독 문제로다가 신음을 하고 가정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자녀가 마리아나를 하는 경우에는 어머님만 큰 고통을 겪으시고 또 남편이 도박 중독자인 경우에는 아내만 고통을 겪는다고 쳐도 전체 한인 인구의 30%에 해당되는 52만 명이라는 커다란 숫자가 이 중독 문제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중독 문제를 이렇게 숫자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만 이번에는 중독의 실제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중독의 실제 모습은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교활하고 두 번째는 황당무계하고 세 번째는 강력하고 네 번째는 아주 끈질깁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커닝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커닝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독증은요 마치 뱀이나 미꾸라지 같이 다 어렸을 때에서 붙잡고 다시는 안 할 것 같은 결심을 했는데도요 또 쏙 빠져나가서 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또 베플링 황당무계는요 그저 남들이 마리아나를 하라고 그러니까 한두 번 경험 삼아 해보고 도박장이 있다니까 한번 놀러 소셜 갬블러로 갔던 것이 차츰차츰 수렁에 빠져갖고 도박 중독이 돼서 결과가 아주 황당무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풀 강력한 것은 만약에 도박 중독자가 혼자서 도박을 하러 가다가 중독이 되면요 본인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둘 결심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도 못 끊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나 아내가 가서 붙잡아 오면은 한 2, 3일 안 가다가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Addiction is more powerful than human being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님이나 본인이 끊을 수 있다고 장담하시는 것은 괜히 시간만 낭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Very Patient는 내가 중독을 끊을 결심을 하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는 무의식과 의식이 있어요. 의식에 있던 중독증이 무의식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다 도박빚을 갚거나 혹은 마약으로 인해서 디톡싱을 해서 이 신체적이 좋고 여러 가지 종격을 받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가 하던 중독 행위를 또다시 하게 되죠. 이렇게 사악하고 강력한 중독이 그 실체이기 때문에 외부 도움 없이 중독자 혼자서 또는 가족의 지혜만으로 중독을 물리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중독의 네 가지 악화 요인을 더 살펴보시면 얼마나 중독증이 무섭고 예방을 해야 되는지 실감하시게 돼요. 첫 번째는 Physical Dependence, 육체적으로 의존이 돼요. 주위에 알코올 중독자를 보세요. 술 사러 올 때 막 손을 떨어요. 거기다 술을 며칠 앉아서 보세요. 안절부절하고 또 불면증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술을 들게 되죠. 두 번째는 psychological dependence, 심리적으로도 의존이 돼요. 담배를 끊은 분들이 그 이후에도 10년 동안 남이 담배를 피면 한가지 주지 않나, 이런 심리적인 증상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tolerance. 자꾸만 양이 증가가 돼요. 마약하는 학생이 어떻게 공원에서 그 친구들한테 마리아나 한 대 피웠다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주중에 몇 번, 나중에는 매일, 어떤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거죠. 소주를 마시는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소주 한 병 갖고 하이가 되죠. 그런데 한 6개월 후에는 두 병, 세 병. 또 알코올 중독자분이 자기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5년을 술을 끊고 견디다가 다시 5년 만에 재발되면요, 소주 한 병부터 실력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5병 먹었으면 5병을 마셔야지만 하이가 오는 거죠. 육체는 똑같은데 오래 늙어가고 있는데 술은 자꾸만 주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더 망가져서 기분이 나쁘고 힘이 드니까 더 마약이나 중독 행위를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무서운 것은 금단 증상이 있어요. 좋은 것을 하다가 애인을 만나다가 애인을 헤어질 때는 다시 보고 싶은 것 같이 우리 체내에서 금단 증상은 사실은 낫는 증상이에요. 마리아나를 하다가 내가 안 하게 되면 금단 증상이에요. 피지컬 위드로 심텀이 먼저 옵니다. 나중에는 사이클로지 그리고 오고요. 근데 그 금단 증상은 오히려 낫는 증상이에요. 역작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 참아서 자기가 하던 중독물체나 행위를 하게 되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데 부인이 이제 찾아오셔갖고 좀 어떻게 끊게 해달라서 이제 저희가 말해서 끊으려고 이제 했는데 이틀을 술을 안 잤으니까요.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의사 처방받아서 수면제를 강력한 걸 처방해다 먹여도 그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 4일부터는 도저히 잠을 못 자겠으니까 자기가 마셨던 그 스카치 어느락을 마시니까 잠을 콜 오는 거죠. 그래서 중독자분들은 도박하는 분은 도박, 마리아나 하는 사람은 마리아나, 알코올 하는 사람은 알코올 하는 게 본인한테 가장 베스트 프렌드고 셀프 메디케이션이죠. 이번에는 중독에 처하는 세 가지 요인들을 한번 보죠. 보통 제너틱, 유전이다. 또 러닝, 학습을 한다. 세 번째, 환경 때문이다. 근데 유전인 경우에 자녀가 셋인데 두 자녀는 아무 중독 문제가 없는데 꼭 막내나 첫아들이 중독 문제에 휩싸입니다. 그러면 두 자녀는 안 그런데 왜 한 자녀만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전적인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숫자적으로 증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전보다는 환경과 학습을 더 중독 중 상담자들은 중요시합니다. 인터넷을 우리 개발되지 않았으면 지금 음란물 중독이나 게임 중독 같은 것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환경이죠. 또 마리아나도 지금 메디컬 마리아나나 마리아나 뉴스 액트 같은 것이 통과가 안 됐으면은 환경적으로 마리아나를 많이 할 일이 없죠. 그래서 평소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는 이 중독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모범적인 행실을 하셔야지만 자녀들이, 며칠 전에 제 마약 해본 모임에 마리아나라는 청년이 왔어요. 18세인데 와서는 막 왜 마리아나가 나쁘냐고 그래. 그래서 집에 가셔서 아버님이 내가 담배를 30년 동안 폈는데 오늘부터 나도 담배를 끊을 테니까 너도 마리아나를 끊자. 그러니까 자녀가 모임에 왔어요. 그 모임에 와서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거대한 변화가 생겼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끊기로 가십니다. 그 자녀가 아버지 담배 피우시는 걸 보고 마치 마리아나를 피워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중독에는 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첫째는 substance, 물체의연 중독이 있어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니코틴 같이 체내에 흡수를 시켜서 이것이 브레인에 전달돼 갖고 브레인에서 하이를 시키는, 모두 수용을 시키는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우유와 같은 것은 아무리 갤런을 다 마셔도 배탈만 나지 이 머리에 하이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중독은 안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addictive behavior, 중독적인 행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게임이나 도박이나 성중독 같은 것은 반복할수록 더 흥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돼. 사실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나 청소를 할 때 팔다리 허리나 아파도 그 청소나 설거지 중독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위든지 물체든지 우리한테 모두 수행을 뇌에서 시켜주는 것이 중독 물체가 되는 것입니다. 중독도 우리가 보면은요, 치료적으로 유행이 있어요. 지금 마리아나가 큰 중독이었죠. 나중에 몇 년 후에는 다른 중독도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까지 알코올 중독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1920년부터 1933년까지 13년 동안 프로히비션, 금지령이 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알코올 중독자 100여 명에 의해서 1935년대 12 스텝이라고 해서 그 알코올 해방범 AA가 탄생이 됐죠. 또 오늘날 메디컬 마리아나 제도 같이 1930년대에도 금지령 선포 당시에도 도저히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의사가 처방해서 허락을 해주면은 메디컬 알코올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메디컬 알코올 제도의 그 청명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디컬 마리아나 제도가 처음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메디컬 마리아나는 너무 많이 남용들을 하니까 사가지고 남들을 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월남전이 있었던 1960년대에는 젊은 층의 대마초가 유행했죠. 또 1980년대부터는 미국의 각 주정부에서 그리고 세계 각 국가에서 이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돌아오니까 복지 국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서 세원 포착 이루다가 막대하게 카지노 시설을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도박 중독자들이 또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했죠. 2000년대부터는요, 1990년대 초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일반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인터넷 관련 중독이 성행했고 온라인은 모든 행위 중독의 집결지와 온상지로 강력한 현실 도피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이상에서는 마약을 먹을 수 없고 담배를 피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행위 중독, 성 중독, 뭐 음란물, 게임, 도박, 온라인 도박 다 행위로 하는 도박들, 그 중독들은 다 온라인을 가능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 인터넷이 개발돼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중독이 더 많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인터넷이 중독 행위의 집결지고 온상지인지를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릴레이션십 애딕션, 사이버 관계성 중독이 있어요. 채팅,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톡, 온라인 교재 많죠. 실제로 문자메시지를요, 하루에 보내는 세계적 통화량이 세계 인구의 65억개에 해당된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보내고 있죠. 두 번째는 네트 컴펄션, 온라인 내기 중독이 있어요. 지금 온라인 도박이 불법입니다만 또 하고 해요. 그 다음에 주식도 과거에는 주식 브로커를 통해서 자문을구해서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지금은 데이트레이드라서 매일 주식 시세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만 주를 갖고 있을 때 1불씩 올라서 만 불을 딴 거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마치 갬블링 같이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옛날에 스포츠 도박은요 전부 다 전화로다가 부킹을 했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패스워드 아이디 해갖고 아주 깨끗이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섹슈얼 애딕션. 컴퓨터가 안 나왔으면 사이버 섹스라는 용어 자체도 없죠. 그래서 온라인을 접촉 안 하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성적 추구를 사이버 섹스 중독이라고 하죠. 보세요. 컴퓨터에다가 음란 DVD를 설치해놓고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또 음란 파일을 그냥 저장해서 파일에서 더블 클릭하면 화면이 뜨잖아요. 네 번째는 과잉 정보 중독, 인포메이션 오버로드가 있죠. 이게 무슨 중독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의 자료를 학생이, 직장인이 수집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씩 브라우저를 갖다가 서핑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담배 끊기 방법 검색을 하면 수천 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또 그것을 갖다가 저장해야죠. 분류해야죠. 그럼 나중에 그냥 자기가 확 쌓여갖고 컴퓨터 용량은 많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오버로드 중독은 가장 간단해지고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는 바로 딜리트 시키라. 왜? 내가 내 컴퓨터에 저장을 안 해도 그 자료는 반영구적으로 웹사이트에 있을 거라 했어요. 온라인에. 다시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컴퓨터 애딕션이 있어요. 무슨 컴퓨터가 중독이냐 그러는데 컴퓨터를 갖고요. 어떤 학생은 계속 해체했다, 조립했다, 해체했다, 조립했다. 또 통도 바꾸고, 또 기가바이트 올리고, 4기가바이트인가, 그 뭐, 그래픽든 막 다 설치하고, 그러는 거에 시간을 많이 보내요. 또 업그레이드 하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음란물을 안 보는데, 근데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잘 응용해서 쓰면 되는데, 내가 또 독특하게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하느냐고 파문 새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플로리다에서 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51세의 남성이 아동 음란물 100만 개를 자기네 집에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거죠. 그분은 데스크탑 말고도 옆에다 커다란 저장 시설을 놓고서 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10%를 사회에 유통한 걸로 해서 지금 진영으로 살고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2010년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요 중독 문제와 사회적 환경 요인을 한번 세 가지로 분류해보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관심이 계신 것이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중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새. 첫째는 청소년의 마리아나 남용 및 사회적으로 합법화 추세를 보죠. 두 번째는 청소년의 음란물 피해가 엄청나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상담 전화가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들의 게임 문제 심각성과 피해가 속출해. 어떤 자녀는 한국에서 천사 게임이 있었는데 저 천사를 내가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려면 실제 세계에서는 안 사는 사이버에서 스페이스 사는 천사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그 천사를 만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학생들이 있었죠. 사실 1990년대부터 인터넷이 등장하는 바람에요. 그 전에 마리아나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집에 빨리 가서 재미난 게임을 하느냐고 한 학생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에 빠지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마리아나가 감소 추세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메디컬 마리아나 제도가 오고 활성화되니까 또 그리로 지금 요새 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성인 중에 한 번 이상 평생 중에 마리아나를 해본 경험적 사용자는 49%에 해당돼요. 또 지난달에도 마리아나를 해본 상습적인 남용자들은 11%라고 그래. 미 전국의 396개 학교에서 4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도 13세 내지 14세, 즉 8학년 중학생들은 16%가 마리아나를 피워봤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17세부터 18세 고교생들 중에는 지난달에도 마리아나를 피웠다는 학생들이 21%에 대해서 성인들의 일반적으로 11%보다 거의 배가 높은 거죠. 요새 학생들이 마리아나를 더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마리아나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1996년대에 메디컬 마리아나를 허용 제도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18개 주에서 미국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18개 주가 가장 마리아나 유스 액터, 담배 모양 팔라, 세월을 복잡하게 팔자 하는 그런 것을 좀 하는 것이 벌써 워싱턴하고 콜로라도 주에서 작년 연말에 주민투표에서 발의안에 통과가 됐잖아요. 이게 시험만 남은 거죠. 연방법하고 절충이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부모님이 그래요. 근데 앞으로 마리아나를 자판기에서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만이 지금 오늘 여기 참석한 예방만이 자녀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첩경인 줄 믿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1960년대, 70년대 마리아나는요. 그 마리아나 중에서 담배의 니코틴 모양 그 항정신성 물질이 THC라는 그 약칭어가 있어요. 아주 비싸고 잘 팔린다니까 그걸 갖다가 세계적으로 한국에도 대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잘 자라는 나무에다가 또 가장 그 성능이 좋은 나무하고 교접을 시켜갖고요. 요즘에 마리아나는 1960년대, 70년대 마리아나보다 약 20%가 더 스트롱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 마약 해보면 나오는 청년이 얘기하는데 금년 초에 누가 줘서 한번 해봤다 이게. 근데 옛날에는 마리아나를 하루에 세 번을 했는데 이건 한 대만 피니까 요즘은 하루 종일 멍해져서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마리아나가 왜 나쁘냐 다 좋다고 막 수천 명이 댓글을 달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나를 게이트웨이 드락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마약은 맨 처음에 조금 하다가 허용한 톨러런스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위드로 심프텀이 있고 또 마리아나를 하는 청소년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대개 그룹으로 해요. 친구들끼리. 그러면 10명이면 10명이 다 마리아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오래 하는 학생은 메세암피타민이나 코케인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마리아나를 파는 사람은 자기한테 더 사가라고 거기다 다른 이물질을 또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마리아나만 하지 않고 다른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바로 그룹으로 마리아나를 하는 데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더 좋은 걸 하고 싶지 덜한 걸 하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나를 하는 것이 모든 마약 중독의 게이트웨이 드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한 열흘도 안 됐어요. 제가 온라인 저한테 온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마약 온라인 구매 호객 이메일 내야겠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Medicine for less. USPS, Fast Delivery Shipping, 1 hour 4 day. 한 3, 4일 내에 다 갖다 준다. 그죠? Best quality drug, professional packaging. 누가 봐도 우체부나 UPS 사람들이 딜리버리 퍼슨이 봐도 이건 마약 같지 않게 괴먹였는데. 또 부모님들이 집에 메일이 왔는데 딱 보니까 자녀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거 뜯어보려고 하다가 무슨 교과물 같아서 그냥 주는 거죠. 또 하늘의 프로젝트 가라앉게 온 딜리버리 꼭 딜리버리 해준다. 또 베스트 프라이스 인더 마켓. 디스카운트 포 리터닝 카스터. 또 사는 고객들은 더 싸게 해준다. 디스카운트. 또 허황되게 FDA 어프로브드 프로덕트라고 해요. 그리고 35,000 플러스 세티파이드. 자기네에서 마약을 사는 사람이 35,000명 이상이 흡족하고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마리아나를 해서 혼을 내갖고 너 친구들 만나지 마라 전화 뺏고 그래도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을 또 할 수 있는 우편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은 한도가 있고 본인이 스스로 안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줄 압니다. 다음에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음란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학구적이고 치료적인 목적에서 말씀드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뭐라고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중에 92%는 스팸 메일이고 이 중에 78%는 음란물이나 성인 광고물입니다. 실제로 한국통신문화재단이 초중고생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초등학생은 하루에 두 통의 음란물 이메일을 받는 거죠. 중학생은 9통, 고등학생은 15통. 그냥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10대들이 음란물을 이걸 안 알아보고 열어보고 전부 다 삭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겠어요?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열어보면은 성인이 봐도, 아버지가 봐도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게 되면 또 끄면요. 펑펑펑펑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를 아예 전부 다 전원을 꺼버려지나 꺼질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이 그렇게 개발된 공로에 기여한 사람들은 사실 음란물 사이트들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지금 나이가 10대인데 자기한테 보여주는 외부 환경적인 음란물은 30대나 40대들도 그냥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내용이라겠죠. 그럼 10대의 이런 육체적인 10대지만 성적인 의식은 가치의식은 30대 40대로 되는 거죠. 그게 자꾸만 톨러런스면 더 야하고 더 좋고 더 좋고 이제 범죄백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벌써 작년부터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지금 사회가 조용하잖아요. 음란물을 갖고 많이 자유를 하고 있어요. 그걸로 만족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중학생의 성폭력은요, 53%인가가 대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해요. 성인도 들킬까봐, 아동들하고 접하면 들킬까봐 그냥 몰래 혼자 하고 덮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서너 명이 같이 가서 해서 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음란물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되게 조작된 거 아니에요. 음란물을 찍다가 아 타여야 돼? 좀 10분 쉽시다. 힘들어? 마약 좀 하고 해. 뭐 자꾸 꿈이 쓰고 너 당신은 그런 장면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다른 사람 대체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화로 하나 이렇게 동영상을 꾸밀 때는 완전히 한 사람이 한 남녀가 깨끗이 하는 것 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렇게 그런 거라서 아 여성들은 그냥 강제적으로 추행을 해도 좋아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서 3월 초인가요? 14세 중학생 3명이 23살 지적장애인 여인을 갖다가 공사장으로다가 유인해갖고 한 아이가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번갈아가면서 강간을 한 거였어요. 근데 청소년들은요,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성인들은 금방 떼들어가는데 또 성인들이 아동들을 접하려고 그러면 벌써 남들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10대가 10대 소녀를 만나는 것은 아예 자연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도 별로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집단 성폭력을 지금 많이 자행하고 있죠. 그리고 집단 성폭력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성 성중독자는 전체 성중독자의 20% 정도로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녀 구별 없이 성중독 문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음란 사이트 접속률을 보면요. 대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가 많아요. 그럼 이 시간대는 자녀들은 학교에 등교했고 남편이 직장 다니시면 직장에 출근한 사이인데 누가 보겠냐, 그죠? 주부들이 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음란물 중독에 그 진행되는 네 가지 단계가 빅토어 클라인이라는 심리학자가 제시한 네 가지 진행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본다. 첫째, normal use. 이러면 사유들을 많이 해요. 두 번째는 점점 더 자극적인 걸 더 찾게 돼. 그래서 미스유스가 되죠. 세 번째 단계는 음란물을 일반적인 성적 행위로 착각해서 그렇게 해도 집단 성폭력해도 어른들 다 그렇게 하고 살으니까 죄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무감각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걸 알고 자행을 한다. 그죠. 네 번째 단계는 디펜던시, 의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란물에 중독돼서 그렇게 되면 실제 성적 체험을 해보려고 자꾸 유인하고 강간하고 그러죠. 이때 모방심리 등으로 성폭력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중독자들은요, 자유나 성적 추구를 못하면 허전하고 공허감을 느껴서 마치 마약 중독자분이 마약을 못하는 거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혼 전에 여자는 여자대로 음란물을 보고 충족을 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음란물 충족하던 남녀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부부가 됐을 때 그분들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자기가 보던 야한 장면을 보고 나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중요성 같은 것이 또 적어지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죠. 이번에는 자녀들의 게임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내용에 따라서 액션 게임, 어드벤처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롤플레잉 게임, 스포츠 게임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요, 승부욕 조장 게임하고 폭력성 게임이 있어요. 승부욕 조장 게임은요, 나중에 전부 다 도박 중독자가 거의 다 돼요. 지금 50대 일반 도박 중독자분들은요, 어렸을 때, 10대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엄청 많이 해서 이 손에 막 다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던 분들. 근데 요새 게임하는 애들은 그냥 밥 먹어도 안 가고 그냥 이때 벌써 뇌에는 obsession. 내가 하는 것은 when I want, what I want.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그런 프라이오티가 형성이 돼갖고 돈을 놓고 돈을 따고 주고받는 걸 보면은 일반 게임은 저리 가라죠. 그래서 도박 중독자 이미 예비 행렬이 되어 있는 거죠. 또 폭력성 게임은 반사회적 성격으로 되죠. 폭력을 가하는 학생이나 폭력을 당하는 학생이나 둘 다 평생 나쁘게 하면 병신이 돼요. 폭력을 당한 사람은 학업을 기피해요.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또 가면 왕따 당하고 매 맞을까 봐. 그리고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로우 셀프 에스팀, 내가 자아심이 낮아지죠. 또 폭력을 가하는 학생은 남들이 무서우니까 말리질 못해요, 요새.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가 보다. 내가 이래도 잘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다가 결혼하게 되면 부인 때리고 애들 때리는 건 또 다반사고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등쳐먹고 그냥 남 그냥 끊어서 직업 없이 사는 게 많죠. 그래서 폭력성 게임 하는 사람은 문제가 돼. 2009년도인가요? 11월에 부산 지역에서 15세 중학생이 게임을 말리는 어머니를 전속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한 사건이 실화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게임하는 학생이 학교 갔다 오니까 키보드가 없어지고 마우스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머니가 감춘 건 아는데 어디다가 숨긴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가 숨긴 장소를 하면 어머니를 때려 죽이고 해도 그걸 뺏어서 하고 싶은데 그걸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독이 되면 무섭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게임 문제로 야기되는 도박 중독 문제와 가정의 처참함 그리고 회복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도박 시설의 부정적인 영향을 한번 보자고요. 도박 시설이 없는 지역에 새로운 카지노가 하나 들어오면요, 50마일 반경에 차량 절도, 도난, 폭력 범죄, 뱅크럽시가 10%씩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이혼율도 증가되고. 그리고 가정폭력의 50%가 대개 도박 중독이나 약물 중독, 반사회적인 성격, 우울증 등으로 야기되죠. 그 우울증은요, 중독자가 중독행위를 못하거나 마약을 못하면 우울증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제 말씀을 이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 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으면요, 차마 외부에 말씀 못해요. 그건 지옥이에요. 외부에다 얘기하는 건 10분의 1도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정말 빨리 누가 하나 죽든지 뭐 살든지 그런 아주 처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존 도박자들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요새 인터넷 등장으로 온라인 도박 합법화 움직임이 말이 안 하면 또 일고 있어서 이제는 가정 안에까지 도박장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내 데스크탑까지. 그게 일반 카지노가 들어오면 50마일 반경인데 이건 뭐 50마일 내 집안이 원자 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같은 거죠. 지금은 온라인 도박이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성행하잖아요. 들키면은 그 서버를 도메인을 바꿔서 옮기는 거죠. 그런데 2011년 9월에 뉴욕과 일리노이주에서 인터넷 복권 판매가 1961년에 미국에 제정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도박금지법안인 와이어 액트의 저촉 여부를 사법부에 자문을 구했어요. 근데 사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와이어 액트가 워낙은 미국의 스포츠 도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느냐고 만드는 법이 돼서 복권 판매는 스포츠 베팅이 아니므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는요. 주 정부가 그걸 밀고 있잖아요. 이미 시안이 다 마련됐어요. 온라인 도박을 해서 따면 6% 세금 매기고 온라인 도박하는 사람은 인터넷 포커를 제일 좋아하고 모든 걸 지금 다 시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방법에서만 해라 그러면 금방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스베가스 유명한 호텔에서 온라인을 스폰서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법인데도 하는데요. 누가 도박장을 가겠습니까? 수천 개의 객실이 있는 라스베가스 호텔들이 유지가 어려운 거죠. 마치 온라인이 생겨서 사진관이 문을 닫고 비디오 샵이 문 닫은 것 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미주 한인 도박 문제를 대개 5만 명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에도 약 인구의 3%가 도박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70만 명의 인구에다 3% 하면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성은 한 3만 2,500명, 여성은 25%인 1만 2,500명, 또 노년층은 5,000명. 노년층을 호객하는 카지노 그 관광버스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들은요, 돈을 몇백 불 잃으면요, 더 이상 돈이 나올 수 없는 연령이에요. 그때 그분들은 젊은 사람들의 몇천 불, 몇만 불에 해당되는 노인이기 때문에 생사권이 관리해야 되는 거죠. 또 캘리포니아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도박 중독자는 15,000명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남성 도박 중독자가 9,500, 여성이 4,000, 노인층 도박자가 1,500, 남녀가. 그런데도 도박 중독 치료소가 몇 군데가 됩니까? 캘리포니아에 제가 알기엔 3곱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도 줄어서 지금 10명, 10대명 그렇게 와요. 그저 2명씩 오다가 다 합해 캘리포니아에서 도박 중독 문제로 치유를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은 30명도 안 돼요. 근데 15,000명에 30명이면 500명 중에 한 사람이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도박 중독을 위해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런 얘기죠. 이번에는 중독증 취해서 성인과 10대들의 다른 회복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인 치료 프로그램에서 30대부터 도박을 해서 50대에 끊었으면은 50대에서 회복된 것은 도박하기 시작하기 이전에 30대에 그 온전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죠. 그래서 회복을 리허빌리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10대들의 회복은 이제 갓난아이에서 태어나서부터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교 이렇게 막 발달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자기 현재의 그 아이덴티티를 성립하는 과정 중에서 마리아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대들의 회복 개념은 마리아나를 스탑 스모킹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미싱된, 그 중요한 그 청소년기에 미싱된 그 발달 기반을 다시 재보충시켜 주시는 것이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은 돌아갈 이전 그라운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지 회복은 생활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마약을 끊는 것도 돼요. 그런데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독자를 회복으로 안내할 때 회복을 안내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초점 사항이 있어요. 먼저 good listening,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물론 정직하게 얘기할 분위기는 제공해 주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someone is on your side. 내가 너의 편이 돼서 들어주마.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말을 해봐라. 외롭잖아요. 마리아나하는 청소년이 왜 마리아나가 외롭잖아요. 왜 돈을 잃어가면서 도박장을 가겠습니까? 외롭잖아요. 작년에 제 회복 모임에, 도학 모임에 이런 분이 오셨어요. 암에 걸리셨는데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하루 종일 가서 기다렸다가 차에 와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완전히 지친대요. 그러다가 집에 오는 길에 도박장에 들어가 슬럼 머신을 하니까요. 무슨 수면제를 먹은 거면요, 마취제를 먹은 거면요, 그냥 기분이 나더래요. 그래서 부인께서도 집에서 이렇게 다운돼서 큰 병을 고생하고 나는데 그냥 방치했더니 나중에 도박 중독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elp him or her find solution. 내 자음자로 하여금 해결책을 찾도록 해. 자녀가 말이 안 하면은 너 지금 조금 끊어. 오늘부터. 이게 아니고 네가 알아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어머님들은 그냥 수치심, 뭐 너 그러면 천당 가겠느냐, 네가 뭐 인간이냐, 막 수치심을 더 많이 주셔갖고 자녀라고 그래야지 강력하게 얘기해야지 얘가 팍 끊을 줄 아는데 중독이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리를 많이 적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회복 안내자는 수치심 때문에 중독자 가정의 입장에 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오늘 사실은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이 야 이렇게 중독자가 없나? 아니죠. 많으신데 수치심 때문에 여기까지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LA 코리아타운에서 도박 회복 모임을 하려고 큐어의 성당에 물어봤죠. 다 온전한 답변을 못 구했어요. 일주일에 저녁에 2시간만 쓴다는데 안 빌려줘요. 그래서 벤처를 사갖고 다음 주 5월 7일부터 순회 모빌 갬블링 리카버리 미팅을 시작합니다. 벤처에 뒤에 카버벤 열어놓고 의자 놓으니까 대소명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아오는 분들을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그 가정까지 찾아가자는 것이 제 선교센터의 그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대개 회복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면 중독자가 가야지 회복 얘기만 해도 거부반응을 심해서 못 간다고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언제 그 자녀가 마리아를 끊을 결심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가족 회복 후 중독자 회복 안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 여러 사람의 간증이나 이런 자료를 들으시고 아 도박자 생리가 이렇고 특징이 이렇구나 아셔서 그거를 갖다가 또 더 인도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가족부터 가족이 회복 안 되시면요 자기 상식이나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온전한 생각으로만 잠깐 푸시하시는 거잖아요. 가족이 분들이 회복 간섭의 그 세 가지 필수사항을 말씀드리겠어요. 이 회복 간섭은 영어로 인터벤션이라고 해요. 부모님이 너 언제 끊을 거야? 네가 인간이야? 너 그럼 천당 못 가? 이런 것은 컨프런테이션, 대질입니다. 그래서 인터벤션은 자녀가 회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목적이니까 회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서 대화를 하나하나 골라서 이야기하는 거. 또 자녀가 마리아나 했다, 게임을 했다 그러면 부모님이 실제로 봐서 들킨 거 외에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본 거. 부모가 얘기할 때 너 그거 했지 않냐 할 때 자녀도 인정을 하는 거 그래야지 자꾸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독자를 가족분들은 사랑으로 목욕시키시라. 영어로 보면 bath with love. 한 번 사랑 줘갖고 팅 해도 자녀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움펑 그냥 따뜻한 물로 사랑으로다가 목욕을 시키세요. 두 번째는 중독자를 하여금 중독 문제의 실체를 알도록 해야 돼. 왜 마리아를 하면 나쁘고 왜 게임을 하면 도박 중독으로 가고 왜 폭력성 게임은 반사회적 성격이 되고 왜 음란물을 보면 변태 성형자가 되는지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독자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관습은 심불빛 체험이 아니에요. 왜 내가 마리아를 관두고 왜 게임을 관두고 음란물을 안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영적 각성이 최고입니다. 공부도 하고 싶을 때 해야 잘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중독자에게 가능한 실제 해결책을 제공해 주셔야 돼. 너 한국 가면 좋대더라. 너 신분권 포기하고 한국 국적 따서 한국 군대 갔다 와. 지금 한국 군대 안에서 PX가 있고요. 전화 걸고 다 해요. 옛날에 내 군대 갔다 온 생각하시고 그런 분이 계시다. 또 너 외로워서 그런가 본데 구라파하면 여행 가라. 마리아나만 하던 캘리포니아 사는 학생이야. 구라파 가니까 암스테르담 같은 데는 마약의 도시 아니에요. 더 센 마약을 하고 온 거예요. 마리아나만 하던 학생이. 그냥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부모 생각대로 막 그렇게 뭐 유치원에 보냈다 어제 보냈다 뭐 막 그러시면 정신이 없는 거죠. 사람은 학교는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 도박하는데 상담을 하러 가면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손발을 끊어도 잘라도 도박을 못 끊으니까 이쯤에서 포기하시고 빨리 이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아니, 누군 이혼할지 몰라서 거기까지 찾아갔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냐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개 결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상담자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번에는 그 성공적인 회복관습을 점검할 때 어떻게 내가 말한 것이 잘 되느냐 확인하는 것은 먼저 중독 진행의 네 가지 단계를 아셔야 돼. 맨 처음에 무슨 마약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이 하이 플레저로 무드가 이 머리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야, 그거 재밌다 그러고 sick, good thing. 자기가 추구해 혼자서. 세 번째는 handfully involved. 이게 나쁜 줄 알면서 이제 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 dependency. 중독에 대해서 feel to normal. 정상을 찾기 위해서, 정상 감각을 찾기 위해서 자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병이 지금 우리 자녀나 우리 남편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파악을 하셔야 돼. 지금 회복 모임만 가면 날 사람을 갖고 너 병원부터 가야 돼.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무슨 방어 메커니즘을 지금 보이느냐 이거죠. 세 번째는 그 방어 메커니즘을 유발시키는 트리거, 원인은 뭐냐 이거죠. 얘가 우울할 때 혹은 부모가 야단쳤을 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네. 네 번째는 그 방어 메커니즘을 바이패스, 다른 쪽으로 좀 바꿔줄 수는 없냐 이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정도의 중독병에는 어떤 치료가 합당하냐 이거죠. 마약과 알코올의 세 가지 치료 시설이 있어요. 첫째는 하십들 케어. 이 하십들 케어는 1주 내지 2주 일단 퇴원시켜요. 여기서는 안정치료예요. 예를 들면 마약을 과다 복용해갖고 지금 생사가 불명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자꾸만 소프트하게 얘기해줘요. 너 어렸을 때 이뻤고 공부 잘했고 숨이 꼬까다 넘어가지 않게 자꾸 연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너 이놈아 또 왜 마약하냐고 막 그러면 안 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식은 내 자녀가 무슨 마약을 했는지, 코케인을 했는지, 마리아나 했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페라메딕이 불러서 오면은 우리 아이는 코케인 했다. 그럼 페라메딕 그 요원들이 이머전시 룸에다가 여기 지금 코케인 한 환자가 구성하니까 빨리 준비하라면 코케인 중화제를 딱 준비해서 놓으면 살잖아요. 근데 무슨 마약을 했는지 모르면은 피검사, 소변검사 뽑아갖고 검사해서 하는 동안에 한두 시간에 생명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런데 병원에서는 안정치료이기 때문에 퇴원하면 부모님들은 병원에 갔다 해서 우리 애 다 났다 그래. 웬걸요. 일주일 안에 또 재발됩니다. 두 번째는 레지던셜 케어, 주거치료죠. 나눔성교회 같은 것을 대표적인 주거치료죠. 그 주거치료에서만 맨날 있으면 뭐예요? 나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주거치료에서는 3개월 내지 4개월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격리 수용을 하니까 감옥 같은 데는 아니에요. 뭐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와서 부모님 돈을 하트 안 주는 거예요. 뭐 집에 못 오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나와서는 택시 불러서 타고서는 우리 집에 가자고 그래. 가서 탕 내리면서 엄마 돈 줘. 남이 차 타고 가는데 어떻게 돈을 안 줘요. 기발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래치료. 여기 지금 최 집사님이 하시는 도박 모임, 저희들이 하는 도박 모임 그런 것이 전부가 아웃패션트죠. 근데 아웃패션트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처음 모임에 웃은 것 같지만요. 가장 회복이 많이 되는 데가 여기예요. 보세요. 마약이나 도박장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안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재활치료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병원이냐 주거지냐 외로치냐 그거를 되게 간파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모든 중독자들이 이 세 가지 치료를 다 받으려는 것은 아니에요. 중독 진행 단계와 육체적 증상, 심리적 의존도에 따라서 병원이나 주거치료를 결정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외래치료도 마치셔야 돼. 실제로 마리아나 하는 중고등 학생을 부모님이 몸에 데려와요. 주거치료, 병원치료 안 가고도 다 나았고 부모님이 가깝다고 인사하고 가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뭐 10년 동안 마약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헐리케이션, 환청하고 환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주거치료부터 다녀서 나온 다음에 그 외래치료 오는 것이 좋은 걸로 봅니다. 근데 게임이나 도박과 같은 그 행위 중독은요, 마약이나 알코올 같이 뭐 이렇게 체내에 들어간 이물질이 없잖아요. 과다 복용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디톡시에서 할 게 없으니까 병원 치료도 필요가 없고, 또 격리 추여서 무슨 환청 뭐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단지 정신적으로 반복 행위에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박 회복 모임이나 성중독 모임은 대개 회복 모임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박 중독자 남편 없던 부모님이 어디 병원 치료할 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다음에는 중독증 치유 프로그램의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이전의 치유 유형은요, 중독자들을 정신병 등에 감금시켜갖고 정신분열증 환자들과 함께 치료를 했어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지금도 이런 방법을 써요. 2009년도 추석날 인천에서 정신병동에서 알코올 중독자 세 분이 집단 탈출하면서 시큐리티 가드를 때려내기셨잖아요. 2009년도에도 병원 치료한 거예요. 가둬놓고 하면 그 사람의 후의 라이프는 뭐냐 이죠. 그래서 이럴 때 보니까 한 5%만 참여했고 A 회복몸이 1935년도에 태동이 됐는데 거기 3년간 회복 참여 및 치유 성공률이 12%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는 1950년대에 미네소타 치유 모델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이 미네소타 치유 모델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냈냐면요. 미네소타 주에 헤이즐랜드 그런 기관에서 그 산과 호수가 딸리는 커다란 지형에다가 큰 건물을 짓고 병원 치료, 합적 치료, 외래 치료를 다 동시에 흡수해서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신병동에 감금했던 중독자들이 자유스럽게 같은 중독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대화의 장이 이제 열렸죠. 그리고 거기서는 회복교육, 심리상담, 그 다음에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전역에 병행하게 됐죠. 그랬더니 3년 이상 회복 참여 및 치유 성공률이 1930년대 12%였던 것이 25%로 증가됐습니다. 세 번째 치유 모델은 1980년대 whole person treatment approach, 전인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도박만 끊고 마약만 끊으면 뭐 하겠어요?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고 학업생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치료를 하죠. 우리가 수술받은 사람이 빨리 낫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도 하듯이 중독자 치유는 영양 섭취도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경감, 엑서사이즈, 릴렉시에이션 기구, 대개 분노심이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재발이 많아요. 그런 것도 해소시켜주거든요. 네 번째는 2000년도에 의약품 치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날트렉션, 아칸프로 같은 항우울제 같은 것들이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어요.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트렉션은 술을 마실 때 분비되는 엔돌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또 자녀가 게임을 할 때 정맥혈관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형성이 된대요. 그리고 이것이 게임에 이기고 지면서 성취감과 승리감을 느끼게 되면서 뇌 안에 엔돌핀과 엔돌핀은 아주 우리 마취제보다 몇백 배 강한 거라고 하잖아요. 진통제가 도파민을 방출시켜서 더욱 기분 좋게 만들어준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이드 이펙트가 있죠. 그 실례로 제 도박 회복 모임에 한 분이 본인이 끊으려고 끊으려고 애를 먹었는데도 영 재벌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그 이 약품을 구해서 약물 치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그 도박하고 싶은 어지가 컴다운 되더래요. 그러고선 또 한두 달 도박을 안 했어요. 근데 재발이 돼갖고 3, 4일씩 사이클로 들어갔는데 3일째 되는 날 도저히 돈도 없고 들어가고 싶지가 않대요. 도박장에. 도박장까지는 파킹하고 나서 차를 찾아보니까 자기가 먹다 남은 그 항우울제가 있었대요. 그걸 복용했대요. 그런데도 자기가 들어가 도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약물치료의 한계점이 아직은 거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나 사용을 중단하거나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치유된 것은 아니에요. 회복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단계로도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죠. 중독이 되는 것은 프로그레스라고 해요. 악화 과정으로 진행이 되지만 회복은 발전적으로 됩니다. 첫 번째가 과도기의 트랜지션 피리어드. 회복으로 나오기 전에 혼자서 끊어보려고 해요. 도박하는 사람이 돈을 안 가지고 간다든지 혹은 마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마약하는 사람이 약은 사람은 많이 안 사요. 왜요? 한꺼번에 다 많이 먹으면 죽을까 봐 조금씩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무슨 수단을 다 해봐도 다 실패하죠. 그래서 아 이건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트랜지션 피리어드, 회복 과도기. 두 번째 회복 안정기요. 회복이 참여한대요. 아까 말씀드린 병원이나 주거치료나 외래치료에 참여하면은 가족들이 그냥 얼굴이 뽀얘지고 그냥 너 정말 이제 사람 됐다고 첨대 밀어주잖아요. 너 도박 빚이 얼마 남았는데 다 갚아준다 그래요. 그냥 안정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Early Recovery, 회복 초기야. 대개 중독증 회복에 12 스텝 프로그램을 모르면요, 그 사람은 중독증 치료에 많은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면 틀림없을 정도로 12단계는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 그래서 12단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 초기에는 신용갱신단계, 1단계부터 3단계 하는데, 1단계에서는 나는 도박에 무기력하고 나는 마약에 무기력한 거예요. 또 도박자로서는 아내는 나는 남편의 도박행위에 무기력한 거죠. 그거를 인정해갖고 내가 못하니까 위대한 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도 좋고 또 자녀가 마약할 경우에 부모님도 위대한 힘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그 위대한 힘한테 렉각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약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1, 2, 3단계가 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회복 중기, 미들 리커버리. 이때는 자기 자아발, 내가 뭐냐, 어떤 사람이냐, who I am. 여기에서는 회복 4단계에서는 중독 생입을 하면서 마약을 하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ourself, 나 자신, God, 이때는 하나님, 또 언어도 힘을 빙할때 털어놔야 돼. 천주교가 고해성사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고해성사에서 어쩌냐 밤새로 도박하고 왔습니다. 성경 무슨 장 몇 점 몇 절을 7번 읽어보십시오.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하고 같이 도박을 했거나 마약을 해서 회복도 하고 초점도 해본 그런 사람을 만나서 야, 네가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쩌면 나하고 똑같으냐. 난 너보다 더 심했어. 내 나이 때 내가 회복을 했으면 나 벌써 끊었다. 야, 너 훌륭하다. 그러면 그냥 요만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만큼 얘기가 돼서 속이 후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가 심리치료죠. 그 다음에 회복 말기는 성격이라면 되죠. 아무리 중독을 끊었어도 자기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그 성격 때문에 중독행위에 빠졌던 거 아닙니까? 대개 중독자들은 완벽주의가 있어요. 뭘 하나 책임지면 끝까지 하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에 한번 빠지면 다른 거는 못 봐요. 그냥 그걸로 끝을 내보려고 하는 거죠. 도박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성격이라 해도 재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성격들을 추스려내서 이것을 갖고 하나님한테 제거해달라는 기도와 명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단계에서는 내가 중독행위를 하면서 가족이나 누구한테 정도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중독자 나 자신이에요. 그럼 중독자 자신은 어떻게 자기한테 보상을 하느냐? 남한테 가서 I'm so sorry. 뭐 돈을 청구해서 돈을 갚으면 그만하니. 자신한테 보상은요, 빨리 가까운데 회복치료소에 참여해서 스스로 자기 병을 낫는 것이 자기를 보상하는 방법인 줄 압니다. 이렇게 되면 5단계까지 하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여섯 번째는 회복 유지기가 있죠. 회복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과거는 낫지만은 앞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을 명상하고 10단계에서 11단계에서는 우리가 회복된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감싸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니까 Concise contact with God. 그리고 What's God's will for me?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창조하셨냐, 그죠? 그걸 아는 기도로 명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 단계는 내가 중독에 빠졌고 회복이 된 그 체험을 이것을 모르는 중독자나 중독 가족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개구쟁이 학생한테 담임선생님이 반장을 시켜줘 보세요. 어떻게 변합니까? 일찍 등교하죠? 공부 잘하죠? 청소 잘하죠? 얌 잘하죠? 그게 중독자분이 회복이 돼갖고 뒤에서 봐, 저 사람 봐. 사람 되려면 저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만 옆에서 들어도요. 이렇게 돼갖고 어떻게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복봉사는 회복자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과거에는 중독자에서 빠져나와서 회복된 사람들이 사역을 해왔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계속 회복을 유지하기 싶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중독자 치유의 대표적인 12단계 회복 그런 치유 효과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요. 12단계 12스텝이 의사나 이론가나 과학자에서 된 게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들 자신이 하다하다 못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1930년대에 모든 닥터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할 때 병 다이그너스틱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알코올이라도 그 당시에는 hopelessness라고 써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서 내보내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칼융이라는 스위스 유능한 심리상담가 있잖아요. 그분한테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중독자들이. 그분이 뭐라고 하는데 나는 낫게 해줘서 돼. 그리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서 교회 다닌다면 뭐라고 하니? I'm not more than Jesus Christ.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것이 something spiritual awakening만이 이걸 치유시켜줄 수 있다. 그게 저는 과미 중독증 치유 14년 만에 터득한 것은 왜 내가 중독행위나 중독물질을 관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영적 각성이 제일 넘버원이 필요한다. 그러면 회복이 잘 돼요. 지금 이 AA 모임은 100여 개 국가에서 43개 언어로 번역이 돼갖고 약 10만 개 모임이 있고요. 200만 명이 1년에 참석하고요. 미국에는 마약 모임이 1954년대 단두박이 1957년 음식 중독자 모임이 1960년도 성중독자 모임이 1977년도 만들어졌고요. 한국의 단지 모임은 1983년 한국의 단두박은 1984년 생겼어요. 근데 이 모든 모임이요, 12스텝 프로그램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명칭만 바꿔서요. 오늘 나와서도 많이 아셨지만, 회복 모임에 참석하시면, 첫 번째, recognizing 위안한 언론. 아, 이런 문제가 가진 사람이 내 가정만이 아니구나. 두 번째는 practical recovery information. 어느 신이 상담자님께서 마약을 해보고, 도박을 해서, 가산 다 탕진하고, 공부해서, 심리 상담자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회원 모임에 한 10명 참석하면요,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서 안 돼서, 어떤 사람 도박하는 사람은 알라스카까지 갔다 와요. 거긴 도박이 없다고 그래요, 도박 시절에. 근데 밤중에 또 고스로 한대. 그러니까 안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 해보고, 안 돼서 왔으니까, 그 사람들 경험담 들으면 practical information을 얻는 거죠. 또, 그 다음에, confronting each other with reality. 부모님하고 자녀가 말이 안 하려면, 평생에. 부모님이 말이 하나 해볼 수도 없는 거고 말이 하나 자녀가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평행선인지 이렇게 붙지가 못해. 그래서 항상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 회복명이 오면 마약했던 애들이 회복된 것도 보고 내가 오래 하면 저 상관이 되었다. 다른 어머님이 막 울고불고 하는 거고 우리 어머니는 저 엄마 보더면 더 순하다. 결국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onfronting each other with reality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 모임은 뭐냐면요. 피플 테라피예요. 인간 치료예요. 가면은 커피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서는 중독자를 위로해 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거기서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시면 또한 그 일로 인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독증 치유 회복인 것입니다. 12단계 회복 모임의 여성 참석자 비율은요. 우리가 아까도 도박에서 말씀드린 25%나 되는데 미국 회복 모임에 가보면요. 여성들이 15%는 돼요. 근데 한국 모임은요. 제가 14년 전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한 명만 참석하세요. 1%도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주부들이 잘 되고 그래야지 가정이 편안해지잖아요. 행복해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남성 회복에만 했지. 여자 따님이 쇼핑 중독이라 그러면 어디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남자 자녀가 마약 중독이라면 막 만세를 젖힌 어머님 날 뛰시잖아요. 여성 회복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치유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겁니다. 중독자가 되면은 리커버드 퍼슨이 아니고 리커버링 에딕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중독이 되면 죄인같이 한번 감옥에 갔다 오면 빨간줄이 붙는 것 같이 평생 고소심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또 예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참고로 하시고 한 가지를 한다 그러면은 학교 밖에서 엔티드락 메시지를 자주 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25%나 덜 마리아나를 했고 부모가 평소 집에서 마리아나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하신 그 가정에서는 80%나 덜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중독증 치유 교재라는 것을 저희 400페이지 분량을 발간했습니다. 이거에는 12단계도 다 집중되어 있고 바이블 12스텝도 있고요. 그것도 회복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앵글 트리트먼트, 수식지심, 그 다음에 또 가족이 알아야 할 사람, 그 다음에 자녀 마리아나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저희들이 인쇄비 20불을 도네이션 받고 드리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의 간증과 또 제 다는 못 맞췄습니다만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길 망치려